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 전서와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3장. 아내인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좋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치장을 하지 마십시오. 썩지 않은 장식 곧 겸손하고 평화로운 성품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던 지난날의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자신들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사라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들입니다. 남편인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살면서 아내를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을 존중히 대접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보다 연약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서로 동정하고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누리고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을 조심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좇아야 한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 하겠습니까? 혹 옳은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실천하는 선한 행실을 헐뜯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시오. 만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한 짓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단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죽임을 당했으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갇혀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오래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으나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한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precious reviving again over the hills and the valleys, sound of abundance of rain. Showers of blessing, showers we plead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Oh, that today they might fall. Now, as to God we're confessing, now, as on Jesus we call. Showers of blessing.
호세아서 제6장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예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라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꿔주고자 할 때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읽어드릴 말씀 중심으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날 점점 퇴화되어 가고 있는 성경적 신앙의 위기를 느끼면서 어느 시대보다 절실한 것이 신앙하는 개개인과 교회의 경건성의 회복일 겁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강한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 또 세상의 복음의 증거자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치력이나 권위주의 또는 목회 기교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경건성의 강화야말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기초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즉 성령의 능력보다 교회의 효율성과 과학화가 우선적으로 발달되어가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외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경건을 생각하면서 불경건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인의 세속화를 말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여 세웠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구별해 놓았는데 다시 세상의 모습이 들어와 성과 속이 구별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속화의 전형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장사터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이나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같은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마음 성전과 교회 전체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인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상에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주님의 대속을 헛되게 하는 십자가를 밟는 행위인 겁니다. 유다서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는 기록도 경계의 교훈이죠. 경건이란 뭡니까? 공경할 경, 참갈 경, 정성스러울 건. 그래서 공경한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지만 성경의 원문은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든 그리스어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유세베이아, 유, 좋은, 잘 이라는 의미와 세보마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양쪽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숭상하고 사람을 존경하며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는 정신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정신이 모든 삶의 행동이 바탕이 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결코 잊지 않으며 자신의 귀중한 존재 가치를 결코 망각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경건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적이고 현세적이면서 내세적일 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표현되어지는 행위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구약성경의 나실인에 비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이끌어가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채워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는 나약한 두려움이거나 얽매인 부자유한 모습이거나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이 아니며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에도 소망을 둠으로써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경건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경건의 규범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움직임의 모든 이유도 방법도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되어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높이 들려 올려져야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날에 있어서 경건을 정의한다면 경건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며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돈과 연결되어 말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권세를 가지는 시대,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시대에 특히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경계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에녹의 시대처럼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경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경건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했습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들에게나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 번역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시오. 공동번역에 되어 있고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로 번역됐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김나주라는 말은 김노스, 벌거벗은 맨몸의 그런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운동하다, 훈련하다, 단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현대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7절의 말씀이요.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훈련이란 다른 것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면서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8절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건치 못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유다서 1장 15절에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경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만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능력 없는 경건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경건이 없는 종교 행위는 헛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경건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비극의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이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건에 속한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y God and King, how beautiful are your dwelling places, O Lord. And like a swallow longs for a nest, so long I after you. Time spent. realms of shadow and night. For the Lord is a sun and a shield, my hope and my song in the night. How beautiful, how beautiful. Sustain him, he will endure, and he will be kept from the fire. For the Lord is a sun and a shield, my hope and my song in the night. How beautiful, how beautiful.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도덕적 교훈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특별한 기적들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는 기적이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하나는 권능의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표적 혹은 표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그의 특별한 권능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일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기적으로 잘못 적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란 우주의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저지되고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서 야구공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원래 아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초자연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가 어떻게 병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연 법칙을 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그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전개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자연 출산 과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출산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연 출산 후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산의 현상은 익히 보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상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곧 기적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이용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절한 때에 나타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기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근자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가르쳐 음식의 자연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적을 말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은 만물의 창조를 비롯해 많은 기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신 일도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는 죽은 두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은 대부분 신약에서 나옵니다. 신약시대의 기적은 주로 예수께서 행하셨지만 더러는 사도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께서 자연의 힘을 제어한 기적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병자를 고친 기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명성을 얻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나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0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둘째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모든 병을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성경은 사도들이 병 고친 기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이 기질적인 병은 치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믿음을 병 고침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병 고치신 기적이 31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병자의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5번은 병고침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은 믿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으나 병고침의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번은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기 전 이미 죽었으므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병고치는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병의 일부만 고친 적이 없습니다. 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병이 단순히 호전되거나 몇 주 후에 재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은 종종 완전하게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몇 주 후에는 원래 병든 상태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만져서 고치시거나 말씀 한마디로 즉시 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병자가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되려면 자연 법칙을 초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호전은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점진적 호전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병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적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이 그로하여금 단순히 다시 걷게 하려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트렌치는 그가 쓴 책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가 행한 선한 일의 보증서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할 권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해 줄 기적을 원했습니다. 모세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와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모세의 기적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마술사들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이라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경시대에 일어난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선물을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의 개종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어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직 사도들만 이와 같은 은사를 받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사도의 죽음을 끝으로 그와 같은 기적이 끝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